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지위에서 들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교우님들은 참 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맞이하지 않는 이상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았을 때 후회 없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내어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임종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생겨서 미리 유언도 써보고 미리 관에도 들어가 보면서 자신의 임종을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만일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의 건강과 또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아니면 이런 음식을 챙겨 먹어라, 그런 소소한 일부터 아주 그 자녀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짧은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같은 것들로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형태가 어떻든 공통적인 사실은 자신이 정말 자기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줄 것이며 그 말은 자녀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하에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앞두고서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알고 있었고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은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기에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최선으로 정말 디모데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매우 진지하고 그러면서도 단호하고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가운데 무엇인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말 가운데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목숨 바쳐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확신하며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울이 서 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감히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경험해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로 생각하면서 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라는 것은 어쩌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 보혈까지도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의 순간이요, 평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의 순간에 이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기에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중반부부터 나오고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말씀을 전함에 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되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 조건과 맞으면 전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형편이 안 되고, 내가 준비가 덜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이 표현으로써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전하기 싫으면 전하지 않는 이 표현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 임한 군사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전장에서 목숨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쓰라는 단어는 끈질기게 권고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0여 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를 부흥시키셨던 그러한 경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많은 숫자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제치하와 유교를 경험하면서도 우리 기독교는 쇠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고 특별히 1980년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게 줄어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바울의 표현에 의한 때를 얻었다라는 이때가 부흥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때를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한 상태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 역사 가운데에도 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한 나라를 여시고 그 나라에 급속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에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나라에는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외적인 곤란, 환란과 어려움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외적인 환난이나 핍박은 없지만 정말 예전보다 더욱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는 때 그리고 복음이 막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어떤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경책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교정하다, 바르게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계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하라라는 이 의미는 우리를 격려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고 우리를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어떤 민족, 남녀노소 그리고 학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한 국가에서 온 방문 교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국가에서 40여 년 동안 유물론적 사고 가운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이제는 그러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6개월, 1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화의 모습은 그들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마친 후에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분들을 이제 환송해주는 그러한 시간에 자신들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1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나의 교육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교육을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받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나라에서 박사이고 교수이다. 그랬기에 어떤 논리나 어떠한 사상도 나를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나는 놀랍게 변화되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었고 이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그들의 고백을 듣는 순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언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지만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바꾸신 것은 그 어떤 논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오늘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말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자신에게 어떤 성공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지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여 따라가려고 하지만 자기 귀에 듣기에 부담스럽고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 6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6년 전에 한국과 6년 오늘날의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이 6년이라는 시간에 한국 교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샘물교회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교회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란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 한국 사회를 6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겉으로는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참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반면에 사람들의 그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무엇인가를 더욱더 간절히 찾으면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치료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참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그 성도님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100주년 기념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첫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출석했던 그 교회는 역사가 한 12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4천여 명의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보기 드문 미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출석했던 이 미국 교회는 120년이라는 역사가 무색할 만큼 굉장히 현대적이었고 세련되었습니다. 예배 형식도 굉장히 현대적이었고요. 사람들의 태도도 경직되어 있지 않고 매우 유연하고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목사님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리고 이 메시지 가운데 성경 중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실용적인 어떤 삶을 이야기한다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늘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진부할 수 있고 또 그 얘기를 한다라는 그러한 불평을 낼 수도 있는 설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물질의 축복을 얻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그 사명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때는 어떻게 보면 때를 얻지 못한 때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환난, 핍박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려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으로 거절하고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많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비록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복음 전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함으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말씀 전파하는 것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네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뜻으로는 술을 삼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는 침착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말이나 행위를 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견뎌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침착하게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당황해하거나 낯설어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고 정말 살이 찢어지시며 인간의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이 고난은 결코 창피한 고난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역시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며 마지막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그 말씀은 지금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명령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당부하셨던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순종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일을 거부한다면 바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참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때는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앞섰기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들이신 다음에 숨을 또 내쉬어야 하는데도 만약에 숨을 내쉬지 않고 계속 들이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얼마 시간 되지 않아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으면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잘 온전히 세워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그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더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편리하도록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다 보면 많은 재정적인 필요성과 또한 그 화려해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유해지게 되었고 세상과는 점점 단절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잘 어쩌면 예전부터 걱정해왔던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한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만 잘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 나를 살리게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 내가 아는 집사님, 내가 아는 성도님, 그분이 가서 전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젠 우리는 내 자신이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낸 그 땅으로 나아가서 언어훈련을 하게 되죠. 그 언어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많은 것들을 익히십니다. 또한 그 나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배우려고 겸손한 모습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환경은 대부분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을 전체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곳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시기도 할 겁니다. 말도 서툴고 그 나라의 문화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말보다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뭔가를 어눌한 우리나라 말을 쓰고는 있는데 그 행동이 참 신뢰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잘 훈련된 현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나는 왜 이렇게 내 환경이 척박한지 모르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교사와 같은 이 심정으로 어쩌면 하나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삶을 통하여 내 존재를 통하여 내 입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아니면 어떤 물질을 동원하여 그들을 일시적으로나마 교회로 끌어오고 그들에게 어떤 강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이제는 선교사다라는 이러한 심정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서운함과 불평으로 이야기하는 내 가족과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그의 임종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에 얼마에 앞서 가장 진지하고도 가장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참으로 많은 이유들을 댔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부족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사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며 간곡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던 바울의 심정,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